어제 20세기 읽기 세미나를 하면서 그 현재 19세기 후반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는 자본주의 역사 이걸 살펴보면서 제가 그 김학의 교수의 감정의 역사, 지멘스 기업 그것을 거론했었죠. 이미 감정의 역사를 읽은 분들은 그 부분을 아시겠지만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은 위해서 이 책의 챕터 4, 세계기업 지멘스의 감정 이 부분을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멘스라는 기업이 그 노동윤리라든가 또는 이게 전적으로 가족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그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창업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갓 직원이었던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제일제당에서 일했던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동서식품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병철이한테 굉장히 신뢰를 받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커피믹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동서식품 그 창업주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거기서 일하던 거 그 얘기죠. 잘 모르지만 이병철이한테 굉장히 그 저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적 심성 뭐 그런 거라기보단 우리가 그런 건 뭐 의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김학의 교수도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계기업 지멘스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노동자의 영혼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부분은 잘 아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독일에서도 이랬구나 이렇게 가는데 특히 이 사장 세계기업 지멘스의 감정에서 첫 번째 섹션이 그 가족과 국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특히 독일은 이제 후발 산업 국가잖아요. 후발 산업 국가였기 때문에 그 국가 자본주의 그게 보여지는 데죠. 잉글랜드 산업혁명 이후에 잉글랜드의 산업가들이 벌인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국가가 뒤에 붙어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즉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트 PT와 부르주아 자본가 즉 비지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인 시민사회의 모순을 없애고 노동 소외를 없으면 허구적인 실체에 불과한 허구적인 기관에 불과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해체된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지멘스가 프로이센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 국가가 이것을 굉장히 뒤를 봐주죠. 그래서 김학의 교수는 그런 말을 해요. 실상 국가는 그에게 운명이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국가로 흥한 자 국가로 망했다. 국가로 망한 자 살 길은 또 다른 국가 러시아였다. 그러니까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가 흥하게 된 것은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을 이렇게 수주받아서 하는 것. 그게 이제 210페이지에서 224페이지, 1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지멘스 기업이 어떻게 국가 자본주의에 충실하게 부응하면서 여전히 지멘스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게 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바로 그 지멘스가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 시기가 바로 1848년 혁명기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국가의 발주 사업들을 해나가는 이 지멘스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지멘스는 우선 아버지가 52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멘스는 베르너 지멘스죠. 베르너 지멘스는 공과대학, 베를린 공과대학에 전시된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이센 공병학교나 포병장교 후보생이 되면 그것을 그 공병학교나 포병학교에서 똑같은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병장교 사관 후보생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을 해서 입대를 한 다음에 베를린 포병학교로 옮겨서 3년간 수업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22살의 나이로 프로이센 포병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프로이센 포병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발명도 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도 하고 그다음에 전신기에 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전신기의 초창기잖아요. 그때 바로 군대가 그 전신기에 당연히 큰 관심을 가졌겠죠. 비둘기 날려가지고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일주일 걸려서 쪽지 배달하고 그러던 시대니까. 그래서 소요가 빈발하던 1848년 3월 혁명 이전에 지상의 전신선 이런 것들을 프로이센 국가가 그 베르너에 특허를 내주고 그리고 베르너는 군대 생활하면서 또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그 정부 사업을 수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멘스의 창업에는 독일 초기 산업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들어있는데 그 시기의 기업가들이 대부분은 상인 혹은 상인 선대업자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수공업 마이스터 출신이고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자본을 동원했다. 그리고 회사 형태는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한명 회사, 즉 상업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펜의 한델스 게젤샤프트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족 회사죠. 그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1847년에서 48년 겨울에 작업이 개시됐고 옹거리 전신 사업을 발주받아가지고 베를린에서 쾰린에 이르는 전신선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이르는 전신선 요 와중에 이제 3월 18일 베를린에서 혁명이 터졌는데 혁명을 지켜보는 와중에도 이렇게 사업을 계속했던 것이죠. 재밌는 거는 1848년에 베르너 지멘스죠. 전신선 부설 정부 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 전신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였고 동시에 전신선을 매설하는 회사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시공을 감독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다 해먹은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국가가 부여한 특혜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실상 국가는 그에게 운명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자본주의의 그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김학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선 매설에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전신선은 튼튼하기만 하면 도랑을 파고 케이블을 묻는 단순한 토건 사업이고 물량 사업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멘스는 운이 좋았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전신설 부설에 투입된 육체 노동과 지멘스가 생산한 전신기 모두 그 시점에 기술 지멘스는 신화였을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제 지하에 매설한 전신선에 문제가 생겨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두더지와 들쥐가 전신선을 갈가먹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센과 지멘스가 거래를 전면 중단해버린 터에 이제 베르너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1854년에는 페테르부르크하고 크론슈타트 간의 해적 케이블, 그때가 이제 크림전쟁이 발발한 상황이었죠. 1953년에 크림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거기서 키이우, 그죠? 그 다음에 오데사,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부설한 모든 전신선을 12년 동안 관리하고 보수할 사업권까지 얻어냅니다. 그래서 전신선 부설은 기술도 공학도 아닌 몸을 투입한 토건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멘스는 1875년에 대서양 해저 전신선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가족 중심 기업이었던 그 지멘스, 그리고 그 지멘스의 사업을 키워준 것은 바로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19세기에 특히나 이제 프로이센처럼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알 수 있죠. 그 회사의 감정에 대해서 그 회사의 가족회사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어떤 정서들이 오고 갔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멘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아주 이제 가볍게 살펴본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도 자본주의가 그러잖아요. 자본가들이 자기네가 똑똑해서 그 사업을 잘 읽었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똑똑한 것도 알아.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가의 발주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국가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버린 마르크스는 도대체 판타지가 좀 대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